안녕하십니까. 책읽기 20분입니다. 오늘은 파시즘 제4장 독일 인종주의 국가를 읽으려고 합니다. 3장의 제목이 이탈리아 철권으로 만든 역사인데 비해서라는 말은 적당치 않지만 독일 인종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독일 나치즘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종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보자면 히틀러 독재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히틀러 독재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3장의 이탈리아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4장도 집권에 이르는 과정과 독재 이것을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나치즘에 관한 책은 이 파시즘 이 책에 나와 있는 분량 정도만 가지고는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 나치즘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잔악한 형태의 파시즘으로 전개되었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파시즘의 성격 포함시키는 그런 특성들은 사실 히틀러 집권 이후에는 히틀러가 독재자가 된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시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다시 말해서 파시즘에 관한 일반 논을 이야기할 때는 나치즘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파시즘을 나치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을 쫙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파시즘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 나치즘, 즉 여기 이 케빈 패스모는 인종주의 국가라고 이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것은 파시즘의 일부, 지극히 일부에 속하는 것이지 나치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저게 파시즘은 아니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파시즘이 훨씬 더 나치에 비하면 범위가 넓은 개념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이 서구에서는 근대 이후 대중들이 주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 대중주권의 시대 되었을 때, 대중주의가 전면에 등장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파시즘이 등장했다. 일단 그것은 틀림없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극단적인 독재와 인종주의, 인종말살, 또 유대인들만 그냥 막 왕창 죽은 건 아니죠. 다른 집단들도 많이 이제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파시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인종말살 정책까지 간 건 아니지 않느냐, 뭐 나치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파시즘에 대한 굉장히 소박하고도 어이없는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권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히틀러와 무솔리니 집권 과정에는 명백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있습니다. 여기가 좌파에 대한 준군사조직의 테러, 보수주의자들과의 거래, 의원내각제의 존립에 대한 보장 이런 게 있었다. 보수주의자에 대한 과의 거래, 그리고 준군사조직의 테러, 이게 준군사조직, 이게 파시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 현대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전강기 파시즘에서는 그게 이제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더 독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 흔히 말하는 참호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치즘의 그 근간에 놓여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히틀러 한 사람의 얘기고 모든 나치의 주요 인물들이 그런 참호전의 경험을 공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분야에 관한 책들은 조금 읽어봤는데, 뭔가 그 굉장한 그 광기에 휩싸이는 사람들. 요즘 광기 휩싸이면 이제 또 파시스타이냐, 뭐, 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일단, 자유군단이라고 하는 준군사 조직이 있죠. 제대한 참전 용사들 결집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폴란드인 등의 이민족을 공격한 자유군단이 있고, 그리고 나치는 후에 이 자유군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군단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준군사 조직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반유대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당시의 독일 노동자당의 일원이었죠. 그런데 히틀러는 당의 가장 뛰어난 대중연설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맥주홀 반란을 일으킨 후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그의 그 유명한 그 마인 캄프,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 나의 투쟁을 보면은, 이 나의 투쟁을 보면, How to Read Hitler인가 하는 그 책에 그 나의 투쟁을 읽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요. 나의 투쟁을 보면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생각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11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유대 볼셰비키 러시아로부터 동유럽의 생활권을 쟁취하는 것이 독일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치 체제 또는 히틀러 독재 이후에 히틀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두 기둥인 이른바 생활공간, 레벤스라움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반유대주의죠. 히틀러를 이해하는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동유럽을 생활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거기 침략해서. 그리고 반유대주의. 얼마나 반유대주의에 집착했느냐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냥 막 총력을 동원해서 연합군에 맞서도 모자랄 판에 이 대규모의 군사 병력을 유대인 처형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군사 전략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히틀러의 이런 주장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지만 거기에는 117페이지에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유럽 문화의 바그너적 지류와 더불어 19세기의 사회 다윈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가 혼합되어 있었다. 히틀러는 섣불리 이제 한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섣부른 난동을 부려가지고 집권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착한 일을 할때 착실하게인데, 예, 착실하게도 히틀러는 그 선거를 통해서 집권 기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그런 선거를 통해서 집권 기반에 이르려고 했을 때 밑바탕이 되었던 조직들이 준군사단 체인, 앞서 자유군단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특히 참전 용사들의 준군사단 체인 철모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모단, 이런 준군사단체들이 11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요. 1930년대에 나치에 표를 주게 될 많은 이들은 1920년대부터 이미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을 옹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들어있죠.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 이게 이제 파시즘의 아직, 그러니까 히틀러 독재, 아직, 즉 히틀러 독재의 이전에 이들을 파시즘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 여기에 반유대주의가 결합되죠.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의 반유대주의가 결합되고, 히틀러가 독재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총통의 신념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1929년에 미국 경제의 붕괴는 취약한 독일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다. 여기에 이제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1929년 경제공황. 1929년 경제공황. 그리고 독일의 민주주의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대중주의와 극단적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파시즘의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민주주의도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하는, 즉 대중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합법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그렇게 집약된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행해 나가는 거죠. 뭐그 실패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거는 알수 없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파시즘은 그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죠. 대중을 모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파시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정 국가에서 대중을 동원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중을 동원하지 않으면 귀족정이에요. 근데 대중을 동원하더라도 모든 프로세스가, 모든 과정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 삼아 이 책을 읽는 이후로에서도 생각하면서도 결론 삼아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시즘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본래적인 의미의 민주정을 잘 운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파시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정이다. 근데 파시즘이나 민주정이나 모두 대중들이 주권을 얻게 된 상황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그게 자, 대중이 주권을 얻는 상황이 등장하였다. 이거는 파시즘이든 민주주의든 동일한 상황이죠. 동일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파시즘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민주정으로 잘갈수 있느냐? 합법적인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어쨌든 대중들이 등장한 이 과정에, 민주정이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과정에서 히틀러는 무솔리니의 성공 비결을 딱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선거와 협박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보수 정권은 나약하고 국민과 동떨어진 반면 자신들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이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히틀러가 나치당이 집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히틀러는 1933년 3월 23일 수권법, 전권을 갖게 되는 수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독재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 영역에서는 과격성이 두드러지고, 또 히틀러의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독재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이때부터는 여기서 저는 이때부터는 파시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때부터는 전체주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급진성은 제 123페이지에 보면 정치 영역에서 두드러졌다. 법치의 파괴는 임의적인 폭행, 집단 수용, 처형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통치, 사법 및 행정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린 처사였다. 이게 이제 민주정이 잘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파괴, 임의적인 폭행, 집단 수용, 처형 이런 것도 안 해야 하고 원칙에 입각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법 및 행정의 근간 자체가 좀 펼쳐져 보여야 하는데 이게 이제 독재 체제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치는 사회 전 영역에 그들의 도구마가 스며들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대중동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조지 모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대중의 국민화, Nationalization of the Mass, 대중의 국민화, 국민화가 이제 학교 교육 과정도 이제 대폭 수정되고 그렇게 하는 이른바 대중의 국민화가 이제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광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이런 열광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고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정책 위반자들은 도덕과 법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이제 제멋대로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면 뭐 당연히 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뭐 옛말을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히틀러의 망상이, 터무니없는 망상이 독일군이 괴멸된 후에도 계속되었고,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뭐 그냥 자살했죠. 이 챕터 4의 맨 마지막 문장이 재밌습니다. 히틀러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독일 국민을 탓했다. 독일 국민 탓하긴 그냥 자기가 독일 국민 탓이기도 하고 히틀러 탓이기도 하죠. 나치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4장을 읽은 다음에 김학의 교수가 번역한 책, 마르틴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 거기에 보면은 옮긴 이 해제에 이제 읽어볼 만한 책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 이제 그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마르틴 브로샤트 히틀러 국가 그리고 티모시 메이슨의 나치스 민족 공동체와 노동계급, 데틀레프 포이케르트의 나치 시대 일상사, 라울 힐베르크의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언 커쇼의 히틀러 이런 책들을 이제 덧붙여 읽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르틴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 아, 책 제목이 딱 좋죠. 히틀러 국가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가 이끌어간 국가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히틀러 국가의 여러 태제가 있는데 이 김학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히틀러 국가의 태제를 노동 부분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것이 티모시 메이슨의 책 나치스 민족 공동체와 노동계급이고 포이케르트 나치 시대 일상사 그 책은 한스 몸젠의 제자죠. 포이케르트가 그래서 브로샤트와 학문적 동지인 포이케르트 저 한스 몸젠의 제자고 일상사의 영역 속에다가 이제 그 브로샤트의 태제를 일상사적으로 수정한 사람이고 이언 커쇼 히틀러 평전이죠. 이게 이제 이언 커쇼는 브로샤트의 영국인 제자. 그래서 이제 브로샤트 태제를 히틀러 성배 현상에 대입한 역사가이고 그다음에 라울 힐베르크의 홀로코스트는 학문적으로는 힐베르크가 브로샤트하고 무관하지만은 그 프란츠 노이만이라든가 한스 로젠베르크라든가 이런 그 힐베르크의 선배들이 아니 스승들이 브로샤트의 선배들이고 브라우닝은 힐베르크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샤트와 힐베르크가 60년대, 그다음에 티모시 메이슨이 70년대, 포이케르트가 80년대, 브라우닝이 90년대, 그리고 이언 커쇼는 2000년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일단 이걸 다아 이게 뭐냐 책 20분 한다든지 뭐 2000분을 읽어도 시원찮을 만한 모자랄 책들을 소개한다 그러신 분인데 마르틴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가 출발점입니다. 마르틴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 그건 꼭 읽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나치 독일에 대해서는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덕후 수준의 연구자들이 많아서 저도 뭐 그냥 정치사상적으로나 조금 있지 뭐 전쟁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어디 입도 뻥긋 못할 정도입니다. 좀 하나 덧붙여보자면 이제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도 하나 덧붙여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공부해도 워낙에 이게 풍부한 내용이 많은 영역이라서 독일 나치 영역이라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다시 좀제 4장 독일 인종주의 국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